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도 저희들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대단히 힘든 그러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심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들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 안에서 사람들이 들을 때에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막 그러한 반응을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선택에 대하여 들으면은 즉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그렇게 반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만 선택하신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 안에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모두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그러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이 있으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첫째는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그런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주권적인 권한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15,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불평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의 잘못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여기 보면은 토기장이에게는 진흙 한 덩어리로 그것을 귀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천 있을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순전히 그 토기장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 토기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에게도 사람을 선택할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모든 천사들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에 속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전한 권한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선택에 관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진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권한으로 일단의 사람들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기서 선택과 관련된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단의 무리들을 선택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택한 시점은 창세 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생겨나기 전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택함을 받냐면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 이제 택함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교회에 나오면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출생하기 전에 선택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것은 창세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였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심오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출생하기도 전에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단 말인가? 막 그렇게 얼마든지 이제 반문을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사람들이 출생하기도 전에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는 말일까? 그런데 성경이 바로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구원은 결정되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종교들과는 확연히 이제 다른 것이죠. 세상 종교들은 현세에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또 선행을 많이 해야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원받는 것이 이미 출생하기 전에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러한 점에서 이제 전혀 다른 것이지요.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세상 종교들을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선행을 많이 쌓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이 출생해서 무슨 일을 행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출생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여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이제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출생하기도 전에 그들의 구원은 이미 결정이 되어 진 것입니다. 그들이 출생해가지고 무슨 일을 행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창세 전에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택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곧 창세 전에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받아본 에베소 성도들을 이제 포함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미 창세 전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이제 출생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은 그들이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복음을 끝내 거절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복음을 믿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배척합니까? 왜 반박합니까? 왜 거절합니까?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나는 그런 말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위한 것임을 굳건히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는지 하는 것과 대단히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택의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택의 근거,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의 어떤 기반 또는 기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선택의 근거는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선택한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의 무리들을 창세 전에 구원으로 선택하셨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단의 무리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었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제게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일단의 무리들을 이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 진리가 아주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필요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되어 있고요. 말세에 이제 성육신에서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성부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그 약속을 근거로 일단의 무리들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선택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또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이러한 언약을 성부 하나님과 맺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선택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 작정의 실행에는 세 가지 사실이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기초, 둘째는 수단, 셋째는 단계다. 선택의 기초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 중보자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로. 그렇죠. 여기 선택의 기초, 선택의 근거입니다. 근거는 이제 중보자 사역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그분 안에서 구원받을 모든 자가 택함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전에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사역을 수행하는 것, 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부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그분께 영원토록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언약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구속을 완성하신 그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창세전에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바로 그것이 선택의 기초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의 목적이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일단의 무리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선택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단의 무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자신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선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거룩하여져가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완전한 거룩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화 단계에서 가능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해져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선택,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목적이 우리들의 거룩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에 관심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사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여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세전으로 그가 그슬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서 생명책을 그가 들춰보고 거기에 그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나는 너희들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삶을 보고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삶을 보고서 그들의 선택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의 신앙 삶을 이제 늘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화의 그 삶을 사도 바울이 보고 나서 이제 그들을 판단한 것이죠.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진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이 없다면은 선택받은 사람일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도 거룩하지 못하다면은 그런 거룩을 향한 성화의 삶이 없다면은 또 성화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목적이 만약에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라면은 부자인 것을 보면 아 선택받았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선택의 목적은 그런 하찮은 세상에 뭐 부를 많이 가진다든지 또는 뭐 어떤 외적인 그런 것이 선택의 목적이 아니고요. 오직 거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보일 때에 아, 이 사람이 선택받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가 선택받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라이는 이렇게 말을 잘 해주었습니다. 선택은 성령의 열매에 의하여만 알 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 내용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게 신앙 삶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선택은 성령의 열매에 의하여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과 생활에 의해서만,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생활에 의해서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생명책을 읽을 수도 없다. 인간의 대화 속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성령의 열매만이, 신앙삶입니다. 인간의 대화 속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성령의 열매만이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인간의 신앙 삶 속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성령의 열매만이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여기 라일이 참 말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삶이 선택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참 신비로운 그런 말씀인데요.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택하신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권한으로 한 번에 결정해버리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요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더 드러내게 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잘 살면은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삶을 보고서 아,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한다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선택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창세전에 일단의 무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선택의 시기, 근거,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의 시기는 창세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근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 그것을 이제 근거해서 선택을 하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르트 신조 1장 7항에 보면은 선택에 관해서 이제 오늘 배운 여러분들이 들은 그 내용을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흠 없는 상태에서 타락해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순전히 그분의 은혜에서 본성상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비참에 다 같이 빠져 있었던 확정된 특정한 사람들을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몇 문장 안에 이렇게 잘 함축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과연 영원전에 택함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자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생명책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택함 받은 사람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신비하고도 오묘한 진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일단의 무리들을 선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관찰해보고 우리가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없다면 선택받은 사람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부지런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참으로 지혜와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창세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